신약성경 164면 내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제 행하셨던 그런 그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수전절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중간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들을 들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암흑기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계의 장수였던 이제 마케도니아의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부하였던 인물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다스렸었는데요. 그 후에 또 후손들이 이렇게 다스렸었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그 그리스 군에 대해서 이제 독립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수복한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수전절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전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이제 이런 유대인들과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이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의 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날. 그런데 참된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가, 참된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이제 거니시는 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좀 위협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흥분된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는 것,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야,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모르겠냐?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신 자의 일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하는 일이란 말이냐? 예수님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0장 초반부에도 나오는 그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하셨던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청년이, 한 30대의 청년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목자다, 그리고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에게 주신 양들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보이지 않는 분이요, 오직 유일한 한 분뿐이신데 우리는 모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어찌 저 눈에 보이는 한 청년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한 인간이 어찌 자기가 하나님임을 참칭한단 말인가.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의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 가운데 악한 일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내가 가난한 이들을, 내가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내가 병든 이들을 고쳤고, 내가 주의 성전을 깨끗케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너희에게 전해주지 않았느냐. 나의 행동 중에 너희의 율법에 혹은 너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치러 이렇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이유는 신성 모독 때문이다. 네가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너 스스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야, 너희가 그렇게 지키는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이야기, 내가 너희를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냐 라고 이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그렇게 존귀 여기는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율법은 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신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세상에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날 읽는 우리들에게도 잘 와닿지는 않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내용인데요. 한번 시편 82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4면 내외에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참된 신, 존재하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상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존재이시며 다른 그 모든 우상들, 다른 모든 신들은 존재가 아닙니다. 비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가지게 된 신앙적인 상식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말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약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다라고 했을 때 이 신들은 다른 어떤 하나님보다 저급한 어떤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채택하지 않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 신들은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것일 거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사안을 가지고 오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평가하는 것인데 옳으냐 그르냐를 궁극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지요. 그렇지만 마치 그 재판장들이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다, 신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칭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여기서 이 신들은 아마도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 이 율법이라는 의미와 일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의미가 다를 텐데요.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장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법전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행위의 어떤 사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듯이 지금 예수님 이제 이전에 율법과 언약이 주어진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밖에 없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책임도 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다른 이들, 율법이 없는 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견해를 이제 채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보시면 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진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라. 궁핍한 자들을 구원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라. 건져라.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도다. 그 율법을 받은 이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아서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이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중에 제사장 민족으로 섰으며 재판을 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유대의 이제 그 랍비들은 이 시편 82편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에 지어진 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그런 랍비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셨던 해석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사사기라는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번역서에는 판관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야 하는 언약 백성들이 그 일에서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법을 누구보다도 준수해야 되고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재판관들이나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법을 더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그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그 법의 가치마저도 이렇게 다른 이들이 보기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는 이 땅에서 실패했다. 너희는 마치 신과도 같은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그 권위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그 패역,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참된 재판관이시오,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만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시편 82편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또 우리가 그 출애굽기의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면 내외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지요.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너희 이스라엘은 너 모세는 마치 살아있으나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왔다. 이스라엘은 있으나 없는 존재처럼 애굽에서 그렇게 삼키어져서 존재가 아닌 존재처럼 비존재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있는 자다. 바로가 있지 않다. 피라미드가 있지 않다. 애굽에 있는 그 화려한 궁전들과 그 수많은 금은들이 참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내가 한번 입김을 불리기만 하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다. 그런데 있는 내가 유일하게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산자의 하나님, 참된 존재라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 있다, 신을 벗어라,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는 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여기시는 그 존재들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애굽에게 보내면서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와도 같다.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대표와도 같다. 이스라엘은 마치 신과도 같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불렀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 인간을 피조물의 한 유형으로 보지 않으시고 여러 피조물 중에 한 피조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의지와 거룩한 목적과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존귀하게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신약성경 164면 내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양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양과 그 목자와 양은 같은 어떤 그 위상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목자가 양을 안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모두를 지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불러내어 흑암 속에서 불러내어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포인트가 방점이 어디에 찍혀야 되냐면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하나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으심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낳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 되심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교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세 분을 하나로 묶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부릅니다. 본질은 하나이지만 위격이 세 개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속성은 양과 목자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듯이 내가 만약에 목자라면 양은 너라고 한다면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성자가 성부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관계, 그 영원한 나으심, 그 영원한 아들 되심.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4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이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치 우리 각자 각자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듯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마치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듯이 그래서 성부가 낳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부가 낳으신 성자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묶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낳으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한 분으로 계시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으로 계시며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성육신의 비밀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창조의 실마리요 종말의 열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시작부터 끝, 그래서 도달하게 된 끝 지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건을 바로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 와서 서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릿속으로 이런 비유를 한번 이런 그림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일직선으로 된 어떤 그런 도표에 익숙합니다. 창조가 있고 이스라엘이 타락이 있고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쭉 역사가 이어져 오다가 특별한 시점에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이 되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되고 또 종말의 때까지 이르는 어떤 일직선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쉽게 떠올립니다. 아마 그런 그림들을 어디선가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1차원적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3차원으로 이렇게 띄워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요. 수직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완성의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그 작정, 그 계획이 그냥 일직선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지나가는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과 모든 사람들 속에 마치 전구에서 불빛이 나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 각각 시대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그의 백성들 각각 당대의 시간들 당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역사의 시작이고 창조의 핵심이며 종말의 기다, 종말의 열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가 창조의 시점이고 우리 성가대가 계시는 지점이 종말의 시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여기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는데 껌껌한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구를 하나 이렇게 키는데 이 전구가 굉장히 이제 밝은 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공간들이 문으로 닫혀 있어서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이 열리면서 이 전구의 빛이 각각 문을 연 곳마다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물론 2000년 전에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유일회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세대에 비춰주시는 계시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내가 나의 빛을 내가 함께 교제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한 모든 세대와 모든 인간들에게 비추겠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마치 이곳에 이 공간에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이 모든 공간을 비추는 것처럼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득 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께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입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그런 존재들이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 놀라운 태양 속에 저 놀라운 달빛 속에 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리심 속에 존재하게 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깃털에 날리는 것 같은 그런 가벼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하나님이 목적하여 세우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미 거룩하게 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사랑의 관계 속에 그 선하신 뜻을 품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로 품어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으로 주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근거가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성의와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